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좀 띄어서 31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특히 대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어느 누구랑 상담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구원받기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그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기자라 기자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자매님이 막 종의 말씀이라고 마음에서 크게 받았는지 진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섭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총 9명이 오셨는데 이제 이미 그 기사가 신문에 나간 적도 있고 또 내일 모레 화요일쯤 또 막 크게 신문에 한번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파는 백화점 사인회 할 때도 기자들이 몇 분 오셔갖고 취재도 할 것 같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한테는 말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그라샤스 합창단을 이야기해도 할 말이 많고 음악학교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많고 IYF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많고 마인드 강의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많고 아무 목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마음에서 막 할 말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성경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막 듣기 싫어하지만 다른 뭐 IYF 이야기나 마인드 강연 이야기나 뭐 그라샤스 합창단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 맞는 말이잖아요.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들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나 진리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모든 교사들이 우리 국제 마인드 교육원에 와가지고 또는 우리 강사진이 갔을 때 교육을 받으면 진급을 할 때 가산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서로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서 하면 가산점이 뭐 3점인가 5점인가 그렇고 국외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면 가산점이 뭐 10점인가 받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한 해인가 교사들, 교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시간짜리가 아니고 며칠씩 하는 거, 막 3일씩, 4일씩 하는 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뭐 3만 명인가쯤 돼요. 연 인원이. 그리고 이 필리핀은 이 가톨릭 국가라 성경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지만 막상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이렇게 마인드 강의로 그 교육부 측 해서 교사들, 교장들, 막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번 11월 달에는 그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한 3, 400명쯤 모여가지고 초교파 세미나를 한대요. 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죠. 이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 이제 이런 분들이 연결돼가지고 한 700명 정도 참석을 이제 해서 마인드 강의를 듣는데 이제 그것도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주간에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캠프를 하시는데 미얀마에서 캠프를 마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못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18일인데 그 전에 가가지고 이제 좀 준비도 하고. 근데 그쪽에는 마인드 강의 쪽으로 길이 완전히 열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한 400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 뭐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한 700명이 모여가지고 마인드 강의를 듣는다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야, 진짜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한마디씩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인드 강의라고 해가지고 뭘 막 유튜브에서 뭘 막 찾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박옥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예화만 모아도 충분히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소재들이 많은 거예요. 이야, 진짜 좋다. 마인드 강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 딱딱하니까 한 번씩 예화를 쓸 때가 많은데 예화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해보시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큰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12월 8일은 우리가 청량에 큰 회관을 하나 빌렸어요. 천 몇백석인가 되는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우, 목사님이 대전 넓은데 좋은데 놔두고 막 청량까지 갑니까? 청량의 강성재 목사님이 그 독거 노인들이 많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독거 노인들을 돌보는 재활센터가 있는데 이 재활센터의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마인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단장님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하고 그럼 MOU 체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노인들에게도 이 마인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노인들에게 마인드 강의를 해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청량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노인 잔치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서 막 문화 댄서도 라이처스 댄서도 해주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큰 회관을 하나 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빌려놨어요. 12월 8일인가 그래요. 빌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노인들 좀 다 오시게 하고 그분들이 다 오시려고 하니까 그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뭐 마을 버스 타고 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이제 오시도록 버스를 좀 제공해 달라. 이제 이것도 이제 좀 후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청량군의 노인들이 천 명이 넘게 오시는데 군수가 안 오겠습니까? 오셔야지 암만 바빠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군수님도 모시고 막 그 노인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리가 공연도 해주고 마인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에서 오셨느냐 하고 물으면 명함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국제 마인드 교육원은 인천이 있으니까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이라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나는 원장하고 강성재 목사님은 대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마인드 강의하고 또 이제 막 기회가 되면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할 걸 생각하니까 야 요즘 어디 막 성경 들고 가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갖고 있어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마인드 강의로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번씩 좀 이상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안 돼. 요즘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갖고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든 유대 나라든 강팍할수록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타락할수록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편하고 교만하고 사람들 마음이 말씀하고 멀다면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와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높고 안일하고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라시아 합창단이 될 수도 있고 뭐 IYF도 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사실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시아 합창단, 음악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에 미국 칸타타 투어 때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라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그러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리고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미리 3시간 전에 와가지고 목회자 그 세미나를 한번 가졌는데 연 인원이 목사님들만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야 진짜 칸타타라는 복음의 도구로 일반교회 목사들한테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장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 안 빌려주려고 하느냐.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지. 메시지. 이게 종교 행사다. 메시지가 들어간다.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는 꼭 한다. 왜?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합창을 하는데 만약에 메시지를 안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막 성경 펴놓고 막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마인드 강연 예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한국은 좀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민감하고 교파 벽이 막 높고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도 목적은 복음이다 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메시지 없는 공연은 없다. 그래서 세상에 합창단이 많고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연주자가 어딨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돕고 길을 열지 않겠느냐. 마인드 강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돕고 지혜를 안 주시고 길을 안 열어주시겠나. 열어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지금은 뭐 우리 공연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일대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큰 공연장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관공서 이 뒤에 무슨 성당 하나 빼고는 그 관공서지. 우리처럼 이렇게 큰 공연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제가 1983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 대전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1983년에 산수 오거리에서 무등산 올라가는 한 50m쯤 올라가면 술집 2층 딱 15평 반이에요. 15평 반. 그럼 15장, 15평 반 그러면 이렇게 서치로폴 30장이 15평이에요. 그러면 진짜 조만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신랑 입장하니까 세 걸음 하니까 딱 오는 거예요. 딴딴딴딴 하니까 딱 온 거예요. 진짜 우리 사택 거실보다 조금 넓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산수교회라고 큰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진짜 막 그 여리고성 같은 막 어마어마한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늘 그 앞을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쳐다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언제 이런 큰 건물을 가져보겠나? 야, 우리는 이런 건물을 못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큰 건물이다. 근데 지금 가서 보면 한 200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광주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광주에 있고 송정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비하면 이 한밭교회 건물은 진짜 막 궁전이에요. 궁전.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연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대전도 집회하는데 굳이 딴 데 빌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공연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공연장 있기 전에는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를 못 구하는 거예요. 장소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소리도 울리고 그런 체육관에서 음악회가 또 잘 안 돼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한 번은 대구에서 그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장소를 도청 옆에 실내 체육관을 빌렸는데 너무 울려가지고 벽을 우리 건물도 아닌데 천으로 다 입혔어요. 아무리 대구가 섬유도시라도 그렇지 벽을 천으로 다 입히고 뒤에는 아니 천장에는 막 그 기저귀 늘어놓은 것처럼 이불 호청 늘어놓은 것처럼 천을 걸어가지고 그 소리를 좀 흡수하게 하려고 그래 한번 갔더니 막 벌럭벌럭 하는데 완전 무당집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대구는 대전도 집회 안 하나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얻어도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얻어도 장소를 못 얻나. 자네가 얻으니까 못 얻지. 예수님이 얻게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소를 했는데 야 장소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포스터 붙여놓으면 다 띄고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다 잘라가고 그리고 막 반대하고 그때
박 목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셨느냐 하면 대선도 집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그거를 계산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대선도 집회하는 것은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박옥수 목사 이름을 내기 위해서 TV 광고하고 플랜카드 걸고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진짜 내 양심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대선도 집회를 하는 거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대선도 집회를 하는 거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대선도 집회를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나? 좋아하시겠나?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안 기뻐하시겠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겠나? 안 돕겠나? 돕겠다. 그러면 하자. 이 일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리가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선도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대선도 집회 준비하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나? 도우시겠다.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나 안 받겠나? 복을 받겠다. 그래서 대선도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고 대선도 집회네, 아이고 또 물질 드려야 되겠네, 뭐 또 밥 해야 되겠네, 봉사해야 되겠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게 누구 일이냐,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 이 일을 했을 때 누가 과연 기뻐하겠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몸이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 가지로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안 될 것 같은 거라. 늙은 종이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된다. 왜 안 되겠느냐. 안 되더라도 네 책임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삭의 아내를 너에게 붙여줄 거다. 왜 하나님이 안 돕겠느냐? 돕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아내를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실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100살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셔서 100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나이가 40살인데 결혼을 할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감을 안 주겠느냐. 늙은 종 보고 가라. 가서 데리고 오느라.
아이고, 처녀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 처녀가 아니야. 그건 네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처녀가 반드시 있을 거야. 가. 근데 늙은 종이 너무너무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났고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이삭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으러 다닌 늙은 종처럼 이렇게 막 대전도 집회를 해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인데 왜 안 돕겠나? 왜 안 돕겠나? 돕지. 이 일에 참내하는 사람이 왜 복을 안 받겠나? 받지. 이런 일은 천사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안 주시고 벌레 같은 우리 인간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런 귀한 일은, 이런 귀한 일은 진짜 막 천사 같은 사람들한테 천사에게 맡겨야 될 일인데 이렇게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돕지 않겠느냐? 반드시 돕는다. 반드시 돕는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돕더라. 그래서 유명한 음악인들을 붙여주시고 날로 날로 그 음악 실력이 막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더라.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기악 성악 합쳐가지고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이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장 우리 이야기지만 리오 몬타냐가 원래 4명이었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깨졌잖아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는데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리오 몬타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4명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깨지고 다투고 결국 갈라졌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 깨지고 붙어서 온 마음으로 연합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는 게 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절대로 이게 사람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리오몬타냐 4명이 깨지는 거 봐요. 그리고 기약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꺾어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신앙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크라시아스 합창단이 미국에서 31일 동안 31회 공연을 했어요. 26개 도시에서. 그러니까 매일 공연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공연 같은 자리가 아니고 그것도 막 몇 시간이 뭐 열몇 시간씩 달려가서 거기서 또 무대 세팅하고 거기서 공연하고 또 뜯어가지고 또 막 열몇 시간씩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무대 세팅하고 매일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공연하는 데는 세계에 없어요. 온 마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이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지켜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한 달 동안 하는데 피곤하고 그리고 지역을 바꾸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습은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뭐 목이 쉬고 감기 들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할 때도 그래요. 건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좋은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싼 땅을 사는 거예요. 싼 땅을 사다가 보니까 건물 짓기가 어려운 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든지 또 변두리라든지. 그래 이제 시골 교회에 한 번씩 방문해 보면은 완전 읍내에서 완전히 변두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땅값이 싸니까. 하기야 요즘 뭐 다 차 있으니까 그리 와도 무난하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한 번은 속초에서 목사님이 땅을 샀어요. 이제 땅을 샀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불보합 지역이라는 거지.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불보합 지역이 뭐야? 불보합 지역이라는 것은 측량을 할 때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계선을 이제 확보를 하잖아요. 경계, 땅 경계가 딱 나와야 돼. 측량을 해가지고. 근데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서 쭉 측량을 이렇게 해 오다가 보니까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가. 그래서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은 땅 경계선이 이러면 저쪽 방법으로 측량을 하면은 땅 경계선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중복돼가지고 그래도 약간 오차가 뭐 50cm 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오차가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불보합 지역이라고 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저쪽으로 측량하면 이렇게 생기니까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공통 분모 안에다가 지어야 되고 복판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막 시청을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 우리 땅 바로 옆집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건축한다 하니까 막 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고 막 건물 못 짓는다 그러고 막 이제 막 깽판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땅을 사고 그 다음 해에 속초시장이 민선으로 처음으로 속초시장이 된 사람이 내가 길이 남을 읍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업무 방향을 불보합 지역을 내가 정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 먹고 그 불보합 지역을 정리해가지고 그 측량 경계선을 통일을 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복된 데 없이 이 불보합 지역을 속초에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선이 우리 건축 방해하는 집 안방 그 복판으로 우리 땅 경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뜨더라, 뜨더라. 10을 어떻게 뜯냐, 이미 지어놓은 거.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아이고, 방해를 왜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방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풀리면서 건물도 짓고 방해도 안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가 많아요. 뭐 진해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이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왜 건축하기가 불가능한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요즘 막 2층 예배당 얻어가지고 집회하면 사람들 안 와요. 복음 전하려고 땅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돕겠나? 돕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도우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겠나? 같은 뜻으로 돕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못 살겠다. 어려워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저는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구원을 받자마자 교제하고 집에 갈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저한테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질문하는데 안 가르쳐줄 수가 없어가지고 대구 비산동에 삽니다 그랬어요. 비산동 팔동까지 있는데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비산동 어디 사느냐고 묻더라고요. 야, 그때 박태선 씨 전도관이 있었는데 전도관 뒤에 우리 집입니다. 나는 못 찾아올 줄 알았어요. 전도관 뒤에도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복음 듣고 나는 이 교회를 안 왔어요.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구원 간증하고 해서 대판 싸우고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못 나가게 됐어요. 그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골목에서 김동성 하길래 나는 우편 배달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그 이제 정확한 주소가 이제 있기는 있어도 이게 그래가지고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네 하고 갔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그래서 막 빨리 보냈으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는데 빨리 보내려면 내가 무조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집에 모시지도 못했어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 그리고 길거리에서 교제하는데 예 하는데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학생이 먼저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님 가셨어요. 일요일이 됐는데 너 기도했잖아. 너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나오고 기도했잖아. 어떻게 기도까지 해놓고 네가 그거를 약속을 어길 수 있나. 그래서 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야,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분이 내 영혼의 목자구나 해서 이제 제가 이 길로 온 거,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오게 됐어요. 선교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홀렸어요. 홀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내가 언제 선교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목사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어린애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쓸모없다 이거죠? 이제 쓸모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팽개친다 이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비굴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일로 나를 내팽개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해보고 사고를 해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 해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사고를 해보면.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려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장부들 막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막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다. 막 그러고 막 불평을 하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겠나? 그러면 차라리 홍해 바다에다가 다 빠져 죽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유월절 재앙을 일으켜가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나? 광야에서 아예 그냥 목말라 죽게 하든지 배고파 죽게 하든지 아말렉하고 전쟁해서 죽게 하든지 그냥 막 땡볕에 그냥 죽게 하든지 얼마든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그들이 안 죽은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유대 광야 쪽으로 한번 보니까 진짜 완전 광야예요. 사막이 아니고 땅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거의 풀이 없어요. 거기서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은 물 없이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예 생김새가 이야, 물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이 나왔잖아요. 양식은 한 달치 갖고 나왔어요. 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한 번씩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추워서 떨거나 더워서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필시 지금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해보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안 죽겠다. 우리가 죽는다면 벌써 죽었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으면 목말라서 죽었고 배고파서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픔에서, 그 다음 목마름에서,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안 죽어.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래, 우리가 돌격.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고 사고를 하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고를 하면 해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죄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문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됐잖아요. 왜? 복음 전하려고. 그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많은 이방의 왕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죄수선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멜리데 섬에 그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 물에서 이제 그 육지로 구원을 받았는데 온몸이 젖어서 춥고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는데 독사가 그 장작 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막 불이 타오르니까 뜨거워가지고 팍 뛰어서 불 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툭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그 토인들이 보니까 저 독사한테 물리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인데, 야,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야, 이거 방울뱀 아니야? 이거 독뱀 아니야? 야, 이거한테 물리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이제 막 나는 죽을 거다 그러고 막 괴로워하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지. 우리는 안 죽는데 독뱀이 내 손을 물고 있는 모습만 보고 이제 우리는 놀라는 거라. 나는 죽는다. 아이고, 내 죽으면은 애들은 어떻게 살지? 아이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장가 갈 때 엄마 없이 장가 가겠구나. 뭐 그러고 막 사돈 팔촌, 아니 그 손자 칠순을 어떻게 하지 내 없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보고, 야,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왜 물리게 됐나, 불쬐다가 왜 불쬐게 됐나, 추우니까 왜 추우냐,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왜 빠졌는데, 죄수선을 탔으니까 죄도 없는데 왜 죄수선을 타? 아, 가이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게 하기까지 너는 안 죽겠네. 그래, 독사한테 물리면 어때? 너 안 죽어. 너는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너는 죽을 수 없어. 아, 그래, 이게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 딱 해방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구나. 그래,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믿음이 팍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런 지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을 안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몇 년 전에 서울 서초동에 어떤 사람 그 두 딸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치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 실직됐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안 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6억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일부를 매달 월급으로 400만 원씩 집에 갖다 줬대요. 1년 넘게. 그리고 자기 생활비하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아침에 출근한다 그러면서 나오고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그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퇴근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1년 넘게 있는 동안에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6억이 5억, 1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망했다. 죽자. 내 죽고 나면은 쟤들 어떻게 살겠나. 그래, 너희들 죽여주고 내 죽지 뭐. 무슨 자기 계백 장군도 아니면서, 계백 장군 신라하고 뭐 싸울 때, 그래, 이 전투에서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종으로 잡혀갈 텐데 내가 너희들부터 죽여주고 내가 전쟁 나가서 죽든가 하지 해갖고 가족들 죽이고 전투에 나갔다며. 자기 무슨 계백 장군이라도 되듯이 자식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가 시가가 11억쯤 되는데, 그리고 현금도 1억 남아있겠다. 그리고 죽은 그 부인 통장에 현금이 3억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진짜 부자구만은. 죽을 일도 아닌데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여러분들 중에 뭐 그렇게 죽을 사람은 없겠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야,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기지? 아,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시겠구나. 이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만약에 나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진작 나는 망했을 거다. 근데 그때도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에 찾아온 이 어려움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사고를 하다가 보면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 일에 참내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구원의 길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갑판전도 하면서 연결되고 또 형제자매들이 전단지만 나눠준 게 아니고 막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간증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가 짧지만은 목사님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신방전도도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보람된 집회 준비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후속 집회도 할 겁니다. 후속 집회는 오세재 목사님 말씀으로 후속 집회를 할 건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전도 집회 연중 행사 중에 정말 제일 큰 행사 이거 믿음으로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전도에도 참석하시고 또 물질에도 참석하시고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큰 은혜에 참내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